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챗GPT 이용자가 한 달에 10억 명이라니 이게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센서타워 자료 기준으로 챗GPT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이용자 10억 명을 넘겼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길에서 만나는 8명 중 1명은 이 앱을 쓴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속도입니다. 같은 10억 명의 유튜브나 틱톡은 5년에서 8년이 걸렸는데 챗GPT는 3년 만에 가았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질문이 25억 개입니다. 학생 500명짜리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500만 개만큼의 질문이 매일 쏟아지는 셈입니다. 1년 전보다 이용자가 62% 늘었습니다.
경쟁사 클로드는 어떻습니까?
클로드 앱은 한 달 이용자가 5,600만 명입니다. 챗GPT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1년 전보다 640% 뛰었습니다. 챗GPT가 62% 늘 때 클로드는 640% 늘었으니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재미있는 건 챗GPT를 쓰던 사람이 클로드도 깔면 챗GPT에 머무는 시간이 5% 줄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치면 한 직원이 쓰던 프로그램을 두 개로 나눠 쓰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인공지능의 자료를 넣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둘 시점입니다.
전기차 만들던 회사가 왜 갑자기 로봇을 만듭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아디가 인간형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요순우우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고 회사 안 15개 사업부가 매달려 있습니다. 비아디 리커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로봇은 두뇌가 약하고 미국 로봇은 팔다리가 약한데 비아디는 둘 다 잘하는 로봇을 만들겠다고요. 비아디가 자신 있는 이유는 전기차를 만들며 쌓은 부품 기술입니다. 배터리, 모터, 전자부품, 칩. 이걸 로봇에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율주행 엔지니어만 4천 명이 넘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리는 겁니까?
인공지능과 자동차 지능에 천억 위안을 투자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입니다. 큰 도시 지하철 한 노선을 새로 까는 데 드는 돈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 돈을 로봇 두뇌와 자동차 지능에 붓겠다는 겁니다. 판매 구상도 눈에 띕니다. 가정용 로봇이 나오면 전국에 깔린 비아디 자동차 대리점에서 팔겠다고 합니다. 차를 사러 매장에 갔다가 옆에선 로봇을 구경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로봇 부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이 회사가 어디까지 직접 만들고 어디를 사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평소 경쟁하는 회사들이 왜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6월 5일 4명의 대표가 나란히 서명한 편지가 미국 의회로 갔습니다. 오픈AI의 샘 울트먼,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의 무스타파 술레이만입니다. 평소엔 서로 손님을 뺏는 경쟁자들입니다. 노벨상 받은 과학자와 전직 국방관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서 생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의 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박사급 바이러스 전문가가 묻는 실험 질문에도 답합니다. 대학원을 안 나온 사람도 위험한 정보에 닿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인공 DNA와 RNA를 파는 업체는 모든 주문을 위험 서열 데이터베이스와 맞춰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손님이 주문한 유전자 조각이 위험한 병원체의 일부인지 매번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약국에서 손님이 사가려는 약이 위험한 조합인지 확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보내기 전에 위험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2월 공화당 코튼 의원과 민주당 클로부셔 의원이 함께 낸 바이오 보안 현대화법과 방향이 같습니다.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신호입니다. 이 요구는 원칙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청구에 가깝습니다.
동의명령을 풀어달라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일론 머스크의 X, 옛 트위터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요청서를 냈습니다. 트위터 시절 받은 개인정보보호 동의명령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동의명령이란 정부가 기업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리는 법적 지시서입니다. 어기면 벌금이 붙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2022년에 트위터가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광고에 몰래 돌려 쓴 사실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급식비로 거둔 돈을 몰래 문구점에서 쓰다 들킨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벌금 1억 5천만 달러를 맞고 동의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걸려있는 겁니까?
X는 당시 직원은 다 떠났고 지금은 세계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명령은 미국에서 X의 사용자 데이터 사용을 감시하는 거의 유일한 법적 고리입니다. 지금 X는 미국 계정의 공개 게시물과 그룹 대화 내용을 기본 설정으로 인공지능 회사 AI에 넘기고 있습니다. 동의명령이 풀리면 이 데이터 흐름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겉은 오래된 규제를 걷어달라지만 속은 그룹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겠다는 포석입니다. 누구든 7월 22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X의 회사 계정을 둔 곳이라면 어떤 글이 인공지능 학습에 넘어가는지 설정을 한번 열어볼 일입니다.
보안 전용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오픈 AI가 EU 사이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5.5 사이버라는 모델을 유럽 사이버 방어 기관에 열었습니다. 검증된 보안팀, EU 정부, 기업, EU 인공지능 사무국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다른 점은 허용 범위입니다. 보통 인공지능은 악성 코드를 분석해달라고 하면 위험하다며 막습니다. 이 모델은 보안 전문가가 취약점을 찾거나 악성 코드를 뜯어볼 때 그 안전장치가 매번 막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못 쓰겠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의사에게는 일반인이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약을 처방할 권한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은 도구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 모델을 쓰려면 피싱 방지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피싱이란 가짜 화면으로 비밀번호를 빼내는 수법인데 그런 가짜 접속을 걸러내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사 보안 담당자라면 이런 전용 모델을 쓸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한국 기업이 여기 들어간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엔스로픽이 자사 최고 성능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15개국 이상 150개 기관에 열었습니다. 전력 수도 의료 통신처럼 나라 살림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상입니다.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인도가 들어갑니다. EU 사이버 보안 기관 N24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텔레콤 세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반도체와 통신망이 세계 공급망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4월에 프로그램이 시작된 뒤 클로드 미토스는 1만 건 넘는 고위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로데이 결함도 들어있습니다. 제로데이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보안 구멍을 말합니다. 회사 보안팀이 10년 넘게 사람 눈으로 코드를 봐도 못 찾던 구멍을 인공지능이 잡아낸 겁니다. 다만 엔스로픽은 걱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도 이만한 모델을 갖게 될 텐데 안전장치 없이 풀리면 같은 도구가 공격에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우리 시스템에 이런 검사를 돌려본 적이 있는지 점검할 시점입니다.
이 회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인공지능으로 시장 정보를 분석하는 플랫폼 알파센스가 3억 5천만 달러를 새로 끌어모았습니다. 기업 가치는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2024년에는 40억 달러였으니 2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비트루비안 파트너스, 엑센추어 벤처스, 모건 자산 운용이 이번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기업 실적 보고서, 컨퍼런스 콜, 녹취록, 증권사 리포트 같은 문서를 5억 건 넘게 인공지능이 읽고 분석합니다. 증권사 분석가가 며칠 걸려 읽을 자료를 몇 분 만에 훑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1년 동안 꾸준히 들어오는 매출이 6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5억 달러였으니 반년 만에 1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매달 1,700억 원 가까이 더 들어오는 속도입니다. 그동안 받은 투자를 다 합치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자료를 많이 읽고 정리하는 일이 업무의 큰 몫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리서치 부서라면 이런 문서 분석 도구가 사람 일을 어디까지 덜어주는지 한번 시험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는 내일 아침 무엇부터 봐야 합니까?
오늘 뉴스를 업무로 옮기면 점검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어떤 인공지능에 어떤 자료를 넣고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세요. 회사 회의록에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적어두듯 자료가 어디로 가는지 적어두는 일입니다. 둘째, 회사 X계정이 있다면 게시물과 대화가 인공지능 학습에 넘어가는지 설정을 여세요. 미국에서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셋째, 전력이나 통신 같은 중요 시스템을 다루면 클로드 미토스가 찾은 것 같은 취약점 검사를 우리 시스템에도 돌려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안 도구를 쓰려면 또 뭘 봐야 합니까?
보안 전용 인공지능을 쓰려면 자격과 인증이 필요합니다. 205.54 사이버가 피신 방지 인증을 요구하듯이요.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규제 흐름도 같이 보세요. 합성 DNA 의무 검사 입법과 바이오 보안 현대화법이 어디까지 갔는지 따라가면 관련 사업을 하는 거래처에 미리 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가 우리 사용자 데이터를 자기네 인공지능 학습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다시 읽어보세요. 약국 영수증을 확인하듯 우리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꼼꼼히 따져야 할 때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